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자체는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자체가 그 어떤 하나님이란 대상에게만 열심을 가지고 있을 뿐 그 열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변화가 전혀 없으면 내가 믿는 대상이 잘못된 대상이었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너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인데 그 다음에 둘째는 이와 같으니 했을 때 그 첫째가 이루어지면 보이지 않지만 영존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을 하게 되면 자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덮어 씌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간절한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아, 은혜만큼 살 수 없구나를 본인이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이 오라 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자기 삶의 변화 자체를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자기 삶의 변화가 최소한 마음속에서부터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진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 삼아 섬길 때 그렇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 성경을 윤리와 도덕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물론 윤리와 도덕이 분명히 나쁜 것은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윤리와 도덕은 그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부 하나님의 의를 행치 아니하고 힘써 자기 의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로마서 10장의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때는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졌었다. 이건 예수님 빼놓고는 어느 누구나 다 그 과정이 있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이든지 다 불순종하는데 가두어졌다가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아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난 뒤에야 말씀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자기 부족함을 구원을 믿음으로는 받았지만 삶의 현실로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과 큰 차이가 없음을 본인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 전혀 마음속의 차이까지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창세전 택함을 입은 자는 반드시 그 말씀에 참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말이거든요.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바울처럼 마음은 하나님의 법인데 육신은 죄업을 섬긴다라고 하는 자기 상태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건 한때 누구나 불순종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도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윤리와 도덕 수준에서 넘어섰으면 좋겠다. 분명히요. 율법을 윤리와 도덕이라고 바꿀 수도 있고 그 마음 밖에 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긴 한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율법이 크면 나쁜 것이냐? 아니요. 율법도 영적인 것이다. 사람이 그렇게 그 율법의 기능을 잘못 알고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자기가 옳다고 우기기 때문에 고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 요한복음 17장 해서 여기 2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즉 예수님은 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자기들이 옳다고 고집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가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긴 자에게만 그 역할을 할 뿐이지, 왜냐하면 이 표현이 조금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겠지만 실제로요, 정말 자기들끼리 아주 천국을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약간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인데, 이 너무 좋은 곳에 오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여기지는 사람은 오히려 지옥과 마찬가지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건 부자는 특권층을 뭐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세상적이든 특권층을 가리키는데, 내가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것 자체를, 똑같이 여겨지는 것 자처럼 특출나게 자기가 돋보이지 아니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천국은 오히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 타인에 의해서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천국에 자기 스스로 특출난 부자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오게 됐을 때 거기서 자기를 특별 대우해주는 아무런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천국 자체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힘들어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천국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천국에 와서도 거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나로 하여금 거기 들어가게 해달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바로 이제 영생은 분명히 뒤에 신의 성품을 가지고 서로를 나보다 낫다고 섬기는 그런 태도를 갖춘 자지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요. 여기서 이 권세라고 말하는 엑소시아라는 것 자체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이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남보다 우월적인 그런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먹지 않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만미를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3절 보겠습니다. 영생은 이래 있지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신의 성품을 가진 영원한 삶을 가리키는 것인데, 바로 뒤에 설명됐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표현해요. 또한 여기 그 12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정, 이걸 세상 속에서는요, 부모가 되어서 자기 자식을 바라보듯 타인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존경하는, 물론 자기 부모가 존경할 만한 대상인 사람도 있고 그냥 존경하지 못할 대상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돌봄의 대상이냐 존경의 대상이냐는 자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서 나타나지요. 최소한 자기 부모가 존경할 만한 부모였다라고 하면 타인도 자기의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어떤 타인도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듯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허락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 네 이웃을 좋아하라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거든요.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 상대방이 싫어도 사랑할 수는 분명히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싫은데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17장이라든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몇 번 용서해 줄까요? 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7번씩 70번이라도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인간으로서는 결코 불가능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고요. 해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그런 자, 창세전 택함을 입어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 애정된 자, 아버지께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하지요. 이 아가페 사랑은 그 대상이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대상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시는 표현이 내가 너희를 값주고 샀으니 돼 있지요. 값주고 샀다라는 말이 티메라는 것인데, 값주고 샀다라는 이런 말 자체는 내가 너희에게 가치를 부여했다 이런 말로 바꾸어서 표현을 해요. 너희들은 가치가 없는 자였는데 내가 피값 주고 너희를 샀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진리의 성령, 내 안에 있던 진리의 성령이 너희 안에도 임하게 했다. 이것을 값주고 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 헌신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 영생은 참 하나님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자기의 피조물인 사람을 그리스도와 방불한 존재로 완성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했을 때, 너희는 이 가지다 했을 때 들 포도나무 가지다라는 말이거든요.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들포도나무 가지에게 참포도나무 진액 성령을 공급해 주어도 열매는 들포도나무 가지의 성향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거든요. 분명히 계량은 됐겠지만 참포도나무 열매는 결코 나올 수 없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거든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이라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땅의 본성을 버리지 못한다. 농부가 원하는 씨를 땅에 밭에 뿌려도 여기저기서 날아온 가시와 엉겅퀴를 여전히 같이 낼 수밖에 없는 땅의 흙으로 빚어진 몸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참 포도나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 안다 기노스쿠 자체는요. 접붙임을 통해서 연결되어진 사람들만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 자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노스코라는 말 자체를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고 안다, 야다라고 하는데 창세기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천사가 왔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그 곱상하게 생긴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천사들을 우리에게 사람들을 우리에게 달라, 내가 상관한다라고 말할 때 이 상관이라는 말 자체가 관계를 맺겠다라는 말인데 야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연합을 하겠다 이런 말인데 지식 자체가 이 야다라는 기노스쿠라는 건 연합이 되어야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로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연합, 부부관계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고 나무와 나무로 가지로 따질 때는 접붙임 받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기노스쿠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지요. 4절 보겠습니다. 이 4절에 보시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시는 것 자체는요, 심판하는 일과 생명을 주는 일이거든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너는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고 너는 지금 그른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주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 요한복음 16장 또 다른 보혜사도 마찬가지 일을 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6장 8절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지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요한복음 6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40절 보겠습니다. 38절 보시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의 존재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 개인적인 뜻을 행하려 한 게 아니고 39절 보면 나를 보내신 성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성부의 뜻은 듣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그 비밀을 하나님의 성품을 넘겨주어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 영적 세계에서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인 것이지요.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들이 육신을 입고 존재하기 전에도 분명 성경으로 따지면 성부와 성자가 계셨고 이 성부와 성자에 의해서 천사들도 존재를 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육신을 입었던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되어지는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존재들은 결코 하나님을 배반한다든지 타락한다든지 할 수 없는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고 육신을 잊기 전부터 천사로 존재했던 그들 중에는 계시록에 보게 되면 3분의 1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천사로 존재했던 그 존재들 속에는 3분의 1 정도의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되어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타락할 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일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지요. 또 그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안다라는 말이거든요. 바울사도의 말로 표현하게 되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남보다 물질이 많고 지식이 많고 권력이 많아서 누구를 부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내가 온종일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만 있으면 그냥 그걸로 족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완성된 하늘과 완성된 땅이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의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맡겨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여기서 이 아들을 본다라는 말이 데오레오라는 말이거든요. 아들의 삶의 모습을 깊숙이 관찰하여 보고 이런 말이거든요. 말씀을 깊이 관찰하여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피는 것. 우리는 지금 시대의 예수가 육신을 벗고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면밀히 살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행적이 잘 드러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는 거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생명을 주는 일,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내야 되고 또한 여기 요한복음 12장 26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2장 25절과 마태복음 16장 25절은 같은 내용인데 표현만 달렸다겠지요. 여기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다른 데서는 전부 다 목숨으로 번역을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생명으로 번역을 해서 이것은 오히려 더 우리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이것은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 아니고 푸시케거든요. 푸시케는 혼, 목숨, 물론 때에 따라 가지고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생명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게 영적 생명인지 육신의 생명인지 알 필요였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에서는 푸시케 나오면 생명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목숨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낫지요. 이 목숨 자기 생각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목숨 자기 생각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각,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하지요. 해서 바울이 내 속엔 내가 없고 그리스도만 있다, 아들을 믿는 믿음만 있다 라고 말하는 건 바울이 생각이 없는 바보가 아니지만 항상 자기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중심에 두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았다 해서 사람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내 생각이 분명히 있고요. 본능적인 생각이 있고 또한 몸의 본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움직여지는 것도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럴 때 어떤 생각에 의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냐, 내 생각을 추진하기 위해 살아갈 것이냐,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 것이냐,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자체는 어떤 추진력이 있어 보일진 몰라도 시간이 흘러가면 지치고 에너지가 소진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는다 할 때 이 마음이 푸시겠지요. 심을 얻는다라는 말은 너희 생각을 멈추게 될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요, 끊임없이 그 미래에 대해서 안절부절하고 과거의 상처에 끊임없이 상처의 생각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기능이 본능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본능적으로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하고 염려하게 만들어 놨고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대이게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요. 해서 이것을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땅으로 비유하게 되면 이 땅은요, 밭을 만들었던 밭을 만들지 않았던 그 땅 위에 무엇인가 심겨지기를 본능적으로 원한다는 말이거든요. 땅 흙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이 허락되는 한 육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면 염려 근심이지만 지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측에서 가능한 한 불안한 요소를 억제하고 과거의 상처를 곱씹는 것도 제어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 자기 생각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면서 나를 섬기려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27절 보면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퀘션마크 있고요. 그것은 지금 나를 살려달라고 할까? 물론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조금 멀리 해달라고 했지만 바로 뒤에 이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내가 구원하여야 될 이 자리를 십자가를 지는 것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해야만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아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지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 받으심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진리의 성령이 성도들 안에 임하기 때문에요. 다시 요한복음 17장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옳고 그름을 시비했고 생명의 말씀을 넘겨주었고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라는 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냈다라는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원하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준비된 천국이 무엇인지를 지금 일러주었다라는 이런 말이지요.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이 우주를 만들기도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참모습, 원래 영광스럽게 존재하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걸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애티튜드라고 말했지요. 프로네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가짐과 태도를 항상 지니고 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하나이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거 원래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분, 아버지의 품속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게 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아버지 품속에 있던 분이 말씀으로 존재하던 분이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은혜와 진리를 다 가지고 오셨다. 그 세계를 우리들에게 언어로, 말씀으로, 삶의 태도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지요. 즉 그 세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랑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곳이 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만이 그 세계에 가게 된다. 이런 표현이고요. 다시 17장 4절에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의 참 모습,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게 했다. 17장 5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과 함께 했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였고 어떤 심정을 가졌고 어떻게 이 땅에 살았는지 내 제자들에게, 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알게 해달라. 6절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다가 자기 삶의 본질적인 것 자체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구나. 겉으로 남이 볼 때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 별 다름이 없구나. 50보 100보에 불과하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깨달은 이런 사람들이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여기 이 유대인들에게 이름이라는 것 자체는 그 존재의 전 인격, 전 신격, 그 존재의 모든 것을 다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들도 뭐 그 알게 모르게 내 누구를 안다 할 때 이름만 아는 사람이 있고 친분 관계가 깊어서 최소한 뭐 분명히 우리들도 자기 자신도 때로는 아 내가 나한테 이런 성향이 있었나 이렇게 모르고 있는 자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는 어떻게 남을 다 알 수 없겠지만 최소한 자주 보는 사이에서 그 사람의 면면을 알 수 있는 것 자체를 이름을 안다 이렇게 유대인들도 표현을 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건 아버지의 존재 그 자체를 다 드러냈다. 아버지의 존재가 어떤 존재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성부,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성령이시고 뭐 이런 어떤 것들 자체를 다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 육체의 몸을 입고 물질 세상에 살아서 그 영적 세계의 그 귀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우리에게 육체를 입고 보내셨다라는 말이거든요. 의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땅이 불필요한 세상은 아니에요. 만약 불필요했다라면 처음부터 육체를 입지 않고 영의 몸을 입고 거기서 만들었으면 됐지, 창조했으면 됐지, 왜 육체의 몸을 입혔을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그 세계를 깊이 깊이 간절히 원하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갖게 한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육체를 입혀서 이 땅에 보냈다라는 말이거든요. 먹을 거와 입을 것만 있으면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 땅에서부터 배우게 만들고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영적 세계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남에게 자기를 드러낼 만한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게 없어요. 전부 희소성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들로만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남과 다른 특권의식을 가지게 만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말이, 그 세상은요. 아버지의 것이는 다 내게 줬으며 저희는 내게 주었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다.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조심스럽게 간직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 이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지 받고 있지 않는지, 내 생각을 내세우는지 내 생각을 말씀 뒤에 뒤따르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지금 살펴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